오늘도 십자가와 연결된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자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랑하라. 특히 내일이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은혜로 내일의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하죠. 어린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계속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자꾸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그 욕망을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 인정받고 싶은 칭찬 듣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랑하면서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다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예. 다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렇단 말이죠. 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면서 나는 꽤 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랑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급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까 하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자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한다. 낮에 태양은 그 강한 빛을 자랑하고 밤에 달은 달빛을 통해 자랑하고 꾀꼬리는 목소리로 자랑한다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자랑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문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예술을 자랑했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혈통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할례를 자랑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4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 끝없는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원인.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죠. 부러울 만큼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문을 보아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벌을 갖추고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도록 원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젊고 똑똑하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도 하면서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너무도 심각했던 거죠. 너무도 심각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왜곡시키고 말씀을 곡해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똑똑히 봐라 하는 강조된 표현으로 내가 큰 글씨를 쓸 테니까 똑똑히 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 꼭 들어야 할 핵심적 메시지를 내가 전할 테니까 내가 큰 글씨로 쓸 테니까 똑똑히 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큰 소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확신,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큰 글씨로 중요한 메시지를 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들 중 유대교 출신 몇 명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로부터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당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고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핍박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이유보다는 정부의 로마의 어떤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희생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 그 자체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고난의 길도 있고 핍박의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으면 그 박해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 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어쩌면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을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율법을 따라 깨끗하게 산 사람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였어요. 내가 남과는 다르다.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내가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 몸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얘기해요. 그 몸의 흔적이 뭐예요? 할례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할례만을 자랑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이 치우치기 시작한 거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외형에 빠지는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죠. 외형만 갖추고 어떤 형식에만 갖추고 그리고 마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리하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수고나 희생도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외식적 어떤 상징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없을까요?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없을까요? 수고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그저 영광만 바라고 칭찬만 바랍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저 영광만 바란다는 거죠. 그저 칭찬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의 육체, 나는 남과 다른 사람이야. 남과 차별된 사람이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왜곡된 신앙을 온전하게 잡아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전반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커다란 올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머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율법, 복음보다 율법을 자랑하게 되고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용납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나의 허물과 죄로부터 용납받을 방법도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그것이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젠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얘기합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는 뭐냐면 세상과의 단절,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승리.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로부터 단절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승리할 것을 자랑하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진 거죠.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게 된 것,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요, 공의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악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사단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대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약한 것은 물러가고 병든 것은 물러가고 가난한 것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우리는 못 박히는 순간 죽은 겁니다. 처절하게 이곳저곳에 못을 박히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꿈틀대서도 안 됩니다.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세상을 위해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못이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죽은 관계입니다. 더 이상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대하여 못이 박혔어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은 관계가 되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반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삶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AD 325년 하면 니케아 종교회의를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에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318명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데 특이하게도 그때 모였던 318명 가운데 306명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대단히 불편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장애를 가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 다리를 부러뜨림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낍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당시에 그토록 중요한 결정적 교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참여했던 318명 가운데 306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을까? 손이 잘려져 나가고 다리가 부러뜨려지고 눈이 뽑히는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토록 지켜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삶의 증거인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얻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졌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진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허무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그 고백을 날마다 되뇌이며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으니 어찌 십자가와 비교할 다른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과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 평생 저를 자랑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죄의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승리케 하신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셨다면 자, 이제부터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으로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